요한복음 11번 메시지 부도덕한 사람의 필요 생명의 만족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보기로 합니다. 이 사례는 아홉 가지 사례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본 사례와 3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사례 사이에는 형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상류층의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한 하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뛰어난 학식을 갖춘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사례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가진 한 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유대인인 반면에 그 여자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는 매우 건전하고 타당하고 참되고 진정한 것이었으나 사마리아인의 종교는 거짓되고 매우 태폐적이었습니다. 또 주님이 그 남자와는 밤에 얘기를 나눴지만 그 여자와는 대낮에 대화를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밤중에는 그 남자가 주님을 찾아왔지만 낮에는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눈 곳은 집이나 건물 속이지만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눈 곳은 집 밖이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필요는 니고데모의 경우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영적 체험에 따른다면 인류의 첫 번째 필요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사람의 첫 번째 필요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완수와 성취를 위해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갖고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고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동일한 한 무리의 사람을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갖도록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출생에 의해서입니다. 예컨대 새는 오직 출생에 의해서만 새의 왕국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도 새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어떤 특정한 류의 출생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되심의 첫 번째 방면은 그분이 신성한 출생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의 두 번째 필요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에 뒤이은 사람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필요는 만족입니다. 3장에서의 문제는 사람에게 신성한 생명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하고 우수하다 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한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않은 한 당신에게는 신성한 생명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사람의 생명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단지 신성한 생명을 담기 위한 그릇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신성한 생명이 없다면 당신은 텅 빈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빈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인간 생명이 놀라운 것이라 해도 당신에게는 신성한 생명이 없습니다.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그 내용물로 가득 채우는 신성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간 생명은 이 신성한 생명을 담기 위한 하나의 용기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이 당신 속에 들어있을 때 그것은 당신의 내용물이 됩니다. 당신의 내용물로서 그것은 또한 당신의 만족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텅 비어 있는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깊은 학식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끊임없는 공허함, 즉 만족이 없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우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용기, 즉 그릇은 갖고 있었지만 내용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 자나 나이든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거나 낮거나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주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신성한 생명도 영접했는데 그 생명이 즉시 우리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에 뒤이어서 우리는 참 만족을 보여주는 사례를 갖습니다. 그리스도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 생명의 만족이 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전혀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 존재인 우리는 늘 목마름을 느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목마른 구주와 목마른 죄인.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는 그리스도께서 참 만족이심을 계시해 줍니다. 니고데모가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인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녀에 관련된 모든 것이 황폐한 뿐이요 어느 것도 순수하거나 선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껏해야 그들은 혼혈에 의한 후손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은 알려졌지만 누구도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녀는 비속하고 비천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적으로 하나의 혼합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례들 가운데서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이 유별남을 발견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온 것조차도 유별났었습니다. 중동의 관습에 따르면 여인들은 정오가 아니라 오후 늦게 물 기르러 가곤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여인들은 무리를 지어서 물을 기르러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쯤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왜 그녀는 이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여인은 평판이 나빴으므로 아무도 그녀와 사귀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 걸어오거나 비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있게 되는 때인 늦은 오후에는 감히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양이 장렬하는 때요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때인 정오에 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빈궁했고 부도덕했습니다. 그녀는 다섯 남편을 가졌었고 지금도 자기 남편 아닌 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알았으므로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그처럼 한적한 시간에 물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에는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 자체가 하나의 표적이지만 이 표적 속에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 자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심을 상징하지만 그 사례 속에 있는 표적들 가운데 하나는 그 여인입니다. 성경의 예표와 비유에 따라 여자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자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결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오 남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의 위치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만일 내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비록 80세가 넘은 남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위치는 여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고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위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혼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자란 홀로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위치인 동시에 나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외관상 우리는 남성이거나 여성이지만 사실상 모두 여성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독립을 부르짖지만 나는 당신이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창조되었습니다. 누가 독립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그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의존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또한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당신의 아내는 약한 그릇이고 자신은 강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록 이것이 외관상으로는 사실일지 모르나 사실상 남자나 여자나 모두 연약합니다. 영적인 일에 관한 한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형제들이 자매들보다 더 약합니다. 주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실 즈음에 신약에서 자매들은 형제들보다 강했습니다. 자매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시에 훨씬 강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마리아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인간이요.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도 의존적으로 지어졌으므로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자의 의미는 또한 내적인 사모함과 목마름을 내표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남자에게는 돕는 배필인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편을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여자는 늘 만족을 얻고픈 동경과 갈망을 안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의 인간 본성 안에는 만족을 바라는 내적 갈증이 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찾도록 그런 목마름을 창조하셨습니다. 항상 당신은 목마름을 느끼고 있으며 항상 내적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당신이 하나의 여자라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 의존과 약함에 대한 느낌, 만족을 바라는 목마름 등은 모두 당신이 여자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주께서 죄인이 있는 곳을 통행하셔야 했다. 우리는 4장 4절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하여야 하겠는지라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미리 아심바되고 예정되었었습니다. 확실히 그 여자는 아버지에 의해 주 예수님께 주어진 바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천하고 비루하고 부도덕한 여인이 아버지에 의해 주님께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담을 느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자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그것은 그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녀가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한 호는 주님이 거기에 일부러 가실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어느 유대인도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왕국의 주요한 지역으로서 그 수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아시리아인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바벨론과 다른 이교국들의 백성을 사마리아 도시들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이교도들과 유대인들이 섞인 혼혈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우경을 갖고 있으며 구약의 그 부분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결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민족의 일부라고 인정된 적이 없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결단코 통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가셔야만 했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인해 그분은 그 지역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정오에 그 부도덕한 여인이 우물에 울 것을 아셨습니다. 구주께서 죄인의 전통적인 종교 유산인 야곱의 우물에 오심. 이제 5절과 6절을 읽어봅시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야곱의 우물에 먼저 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주이셨습니까? 구주께서 그곳에 먼저 가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예전에 이 장을 읽었을 때 많은 요점들로 인해 매우 흥분했었습니다. 후에 나는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긴 메시지를 매우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주 예수께서 타락하고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보다 먼저 그 우물에 가셔야 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물에 가서 그 여자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주권적이셨고 지혜로우셨습니다. 그 여인이 오기 전에 그분은 제자들을 전부 내보낼 좋은 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만일 제자 중 누구라도 거기에 있었다면 그리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주님이 그 부도덕한 여인에게 그녀의 남편에 관해 말하기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주권과 지혜로 제자들을 먹을 것을 사오라고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나를 홀로 있게 놔두라. 나는 그 부도덕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노라. 그 여인은 부도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보거나 말 걸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모든 남편에 관한 이야기로 그녀의 양심을 만지려고 한다. 너희 제자들은 반드시 떠나 있어야 한다. 양식을 산다는 구실이 없었다면 어떻게 주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실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간 사이에 그 여인이 왔습니다. 나는 청년 때 그 그림을 보았을 적에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가령 주님이 한밤중에 집안에 계셨고 그 여인이 그 밤에 그분과 이야기하러 왔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30세 조금 넘은 남자이고 그녀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분의 주권과 지혜로 밝은 햇빛 아래 공개된 곳에 와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비록 공개된 곳이긴 했지만 대화를 엿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마쳤을 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보았지만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대화는 은밀한 방이 아닌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여기서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주께서는 죄인이 있는 곳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 죄인의 참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물로 가셨고 제자들을 멀리 보내셨고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구원을 회고해 본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와 동일한 원칙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있었던 바로 그곳으로 내려오셨었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주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어떤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으며 나는 그분께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당신이 구주를 만나러 갔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주께서 당신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동차 사고의 결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주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이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 죄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동안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례에서 목마른 구주와 목마른 죄인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목마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목마름은 구주께서 목마르시다는 표시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 대해 목마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우리가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구주에게 갈증을 해소시키는 물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마치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나는 하늘에 수백만의 천사들을 갖고 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나는 목마름을 해소시킬 물을 찾으려고 땅에 왔다. 너는 그 물이다. 당신은 아주 겸손하여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어찌 내가 그분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없으면 그분은 결코 만족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구주와 죄인이 모두 목말랐고 구주께서는 굶주리셨습니다. 죄인은 목이 말랐으므로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구주께서는 굶주리셨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보내어 잡수실 음식을 사오게 하셨고 그 죄인에게는 마실 물을 부탁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구주도 죄인도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았지만 둘 다 만족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갖고 돌아와서 잡수시라고 그분께 권했지만 그분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구주의 생수로 만족했고 구주는 죄인을 만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죄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구주의 양식입니다. 오, 구주이신 주님은 당신과 나에 대해 목마르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우리를 얻으시고 만족되셨습니다. 죄인이 그녀의 종교적 유물에 옴. 그 죄인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물을 깃기 위해 그녀의 종교적 우물로 왔습니다. 그녀가 물을 깃고 있을 때 구주께서 그녀에게 그분을 만족시킬 물을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청하실 적마다 그것은 그분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고 당신에게도 역시 그것이 필요하다는 표시입니다. 이는 매우 의미 깊은 것입니다. 당신에게 집이 없을 때 그분도 집이 없으시며 그분에게 집이 없을 때 당신도 집이 없습니다. 종교적 전통의 공허함과 생명의 생수의 충만함. 9절부터 14절에서 우리는 종교적 전통의 공허함과 생명의 생수의 충만함 사이의 대조를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나이다. 우리는 이 질문에서 종교의 조상이 최고 큰 자로 여겨지고 있음을 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을 최고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야곱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간주하고 그를 가장 큰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역시 야곱의 우물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유산이 늘 최고로 여겨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것은 종교의 방법이 가장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비록 종교가 그 자신의 방법을 가장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종교의 물은 종교적인 사람들의 목마름을 결코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13절에 있는 주님의 대답으로 입증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리스도는 종교의 조상보다 더 크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만일 중국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공자에 관해 말할 것입니다. 모든 종족과 족속들은 누군가 위대한 사람을 가졌노라고 주장하지만 누구도 그리스도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야곱이나 공자나 플라톤이나 기타 모든 조상들보다 더 크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물은 종교의 유산보다 더 큽니다. 당신은 야곱의 우물과 하나님의 선물 중 어느 것을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 대답이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신성한 생명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은 우리 속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은 야곱의 우물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만일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방문한다면 그 우물이 한 알미니안 수도사의 통제하에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물 한 잔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2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전통이며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 우물에 있는 물은 다른 우물의 물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방법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하나님의 생수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사망의 갈증은 생명에 의해 해소됩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 이건 역시 사망을 생명으로 병쾌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심오합니다. 여기에서 물이란 물질적인 것들을 누림과 세상 활락을 즐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것들 중 어느 것도 사람 속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이며 세상적인 물을 제 아무리 마신다 해도 그는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물들을 많이 마실수록 더욱더 그 목마름은 더해집니다. 예컨대 교육에 있어서 사람들은 더 높은 학위를 얻고 싶어합니다. 학사는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석사 학위를 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박사 학위를 원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금 구좌에 1만 달러를 저축하길 갈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10만 달러를 또 그 다음에는 100만 달러를 저축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이 이 땅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당신은 목마르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세상적인 물로도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다섯 남편을 가졌었고 이제도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녀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없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의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여자도 어떤 유형의 옷에든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옷을 구입한 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옷을 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열 컬레의 구두가 있다면 열다섯 켤레를 원할 것입니다. 열다섯 켤레 이상을 갖고 있는 어떤 여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물은 결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영원토록 만족시키는 단 한 가지 물이 있으니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늘 새로우시며 늘 신선하십니다. 그분은 늘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이는 그 물이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